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곳에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교회 학교를 총괄했었고 작년진 성도님들을 섬겼기에 그 기억을 고스란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다시 전하는 것이 참 설레기도 하면서 동시에 두려운 마음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3.1교회를 떠난 지 3년이 넘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그 시기에 3.1교회 울타리를 떠나서 광야로 나가면서 다짐했던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서 고등부를 졸업할 때까지 1,000번의 주일을 보내게 되는데 그 1,000번의 주일, 1,000개의 내용을 디자인하고 만들어보겠다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수백 개의 내용들을 지금 디자인하고 있고요. 1,000개를 품으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단 하루도 쉬지 않고 3년 동안 이렇게 보시는 만큼의 책을 썼고 그리고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현장에서 아이들이 변해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계에서 가장 많은 책을 쓴 작가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신구약 중간사와 관련된 설교들을 여러 편 했었었는데요. 그 내용들을 모아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중간사 수업이라는 책을 두 주 전에 출간을 했습니다. 이런 형태로 저술과 콘텐츠를 제작을 하면서 아이들과 많은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와 응원을 해주신 성도님들의 손길과 그 기도를 얼마나 제가 잘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일부터 이제 특새가 시작이 됐는데요. 이 시점에서 이 특새라는 무게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다니엘의 특새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3.1교회를 사임한 이후에도 이곳에서 종종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되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다니엘서 1장, 다니엘서 5장, 그리고 오늘은 다니엘서 9장을 본문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기에 다니엘서의 주제가 총리가 되는 것이다, 혹은 지혜로운 인물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주제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뜻을 정하고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면서 꿈을 꿔야 그러한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주장들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본문을 해석하는 것은 현실을 살아가는 지침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해석, 본문과는 다른 해석은 자칫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본문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파악해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총리가 되지 못하거나 지혜로운 인물이 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뜻을 정하지 않았고 기도가 부족하다고 자칫 결론을 내릴 수도 있을 겁니다. 만일 우리들이 본문을 살펴봤을 때 본문의 진의가 그것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정말 그런지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 시대를 느끼고 맛보고 성경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9장 1절, 2절을 보시면 제가 색깔로 표현을 했는데요. 두 개의 타임라인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흰색은 지금 다니엘의 현재 시점이고요. 그리고 노란색은 다니엘이 회상한 한 세기 전에 과거에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그 시점을 제가 색깔로 두 개의 타임라인을 구분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핵심이 있다면 두 시점의 맥락을 어떻게 포착하느냐에 달려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떤 현실을 살았고 한 세기 전에 예레미야는 무엇을 언급했는지를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의도를 파악하는 핵심일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점을 가늠할 만한 단서를 오늘 본문은 제공해 주죠. 메디아의 왕 다리우스와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바벨론 사람들이었던 갈대아 사람들, 칼데아인들을 정복했던 첫 해라고 그 시점을 밝힙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이견 없이 주전 539년이라고 동의를 합니다. 이때로부터 한 세기 전에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유다는 주변에 둘러싸인 그 열강 속에서 정치적으로 굴복을 해야 됐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지금 이 지도를 보시면 유다는 붉은색 지역에 이렇게 조그맣게 살아가던 아주 약소국가에 불과했습니다. 강대국들은 서로의 땅을 통과해서 정복을 하러 진군해야 됐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이 조그마한 땅은 강대국들의 전장이 되었거나 말발굽이 짓밟히는 그런 땅이 되었습니다. 약소국 신세였던 유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생존해야 됐기 때문에 강한 나라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는 것을 나라의 운명을 연장시키는 유일한 외교 정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운명을 강대국에게 이렇게 맡기는 것을 이런 정책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영국의 대영박물관에 가보시면 블랙 오벨리스크라고 하는 유물이 있는데요. 이곳에 참 재미있는 장면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아수르 사신에게 굴복하는 장면이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듯이 생생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왕이 이방의 장수 앞에 이마를 땅에 대고 굴복하는 이 수치스럽고 굴욕적인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들은 그 시대의 감정과 눈물과 삶의 애환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의 존립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선택했던 최선의 처세술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장면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왕은 아수르에게 단지 정치적으로만 굴복했던 것이 아니라 그 아수르 사신 앞에 지금 동그라미를 친 이 부분을 보십시오. 아수르의 신들 앞에 굴복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미워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고대 시대의 전쟁은 바로 신들의 전쟁이기 때문에 강대국에게 항복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 정치적인 굴복이 아니라 그들의 신 앞에 굴복하는 것이고 그들의 삶의 방식, 그들의 삶의 가치를 따라서 우리들도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태도가 바로 이 굴복 속에 포함된 당시의 시대적인 정신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던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비록 정치적으로는 국력이 연약한 나라였지만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그리고 인생의 가치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해서 그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다른 민족들과 달리 삶이 지향하는 방식이 전혀 다른 모습을 통해서 그 민족 배후에 야훼라는 신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민족을 택하셨던 궁극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다른 나라들은 정복하고 빼앗고 영토와 부를 늘려가던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원하셨던 것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환대하고 진리와 정의를 행하며 빈민들을 배려하라고 그런 삶의 방식을 율법을 통해서 주셨던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신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신전이 있었고 사제들이 있었고 종교적인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전혀 다른 삶의 가치와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의 민족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니엘보다 한 세기 전에 예레미야가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성전, 신전도 있었습니다. 사제들,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제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방식은 율법과는 무관한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을 답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에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라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경고했던 겁니다. 그렇게 계속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를 칠 것이다 경고했던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했던 예레미야의 경고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의외였습니다. 그 성에 진리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성전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종교적인 제의는 지속되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을 지탱하는 기준은 더 이상 율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다니엘서 9장의 타임라인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니엘의 9장의 타임라인을 정리해보면 다니엘보다 한 세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활동하면서 경고하고 있었고요. 우리가 같이 읽었던 다니엘서 9장은 이렇게 539년에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했는데요. 1차 침공 때 소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요. 주전 597년에 2차 침공 때 선지자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3차 침공 때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를 당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포로 생활이 시작되는 상황이 펼쳐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타임라인이 이제 손에 잡히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대형 박물관에는 역사 기록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함락했다는 이런 설명과 함께 그런 고고학적인 사실까지 우리들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순간, 어떤 공간에서 발생했던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침공했고 예루살렘을 파괴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은 어떤 경험을 했을까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들이 경험했던 것은 그들 앞에 서 있는 찬란한 선진 문명이었습니다. 많은 유대 포로들은 이런 이슈타르 게이트를 바라보면서 포로로 잡혀갔을 겁니다. 그들이 봤던 것은 선진 문명이 아니라 바로 상식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마르둑이 지배하고 우리가 섬기던 하나님은 자취를 감췄다는 절망감에 빠졌을 겁니다. 대형박물관에 새겨진 유대 암흑의 같은 포로들의 모습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어쩌면 이 유대인 포로는 그토록 목 놓아 외치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고를 듣지 않았을까요? 예레미야의 멸망을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그 황폐했던 예루살렘 성전의 현실을 그 비극적인 장면을 목격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현실은 어땠을까요? 무척 가혹하고 암울했을 겁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흔적을 볼 수가 없었고 이방의 신들이 이 세상을 군림하고 다스리는 것이 상식처럼 그렇게 된 인식된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도 하셨지만 이런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이 구절을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요.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이 구절에서 눈여겨볼 구절은 바로 이 부분.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들을 돌아오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경고 뒤에 이렇게 약속으로 달아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타임라인에서 본다면 다니엘서 9장 현실에서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지 보세요. 70년이 거의 채워져가는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70년의 예언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시기에 굉장히 세계사적으로 유명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길래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예언을 회상했을 만큼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강력했던 바벨론이 무너지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페르시아가 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형박물관에 가보시면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모든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승인했던 그 유명한 키루스 원통 고레스 칙령을 발표한 겁니다. 이것이 백과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전 539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은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승인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70년 만에 본국으로 돌아오는 기적 같은 일이 다니엘 눈앞에 펼쳐진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이렇죠. 이것이 다니엘서 9장에서 예레미야의 타임라인과 그 현실을 살아가던 다니엘의 타임라인이 이 70년이라는 매개체와 맞물리면서 교차되는 이 장면을 우리들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의문은 이겁니다. 여기까지 우리들이 이해가 되셨다면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지점이 바로 이겁니다. 다니엘은 기적 같은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장면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9장을 보시면 다니엘은 기뻐하며 감사의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잘못한 죄를 뉘우치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왜 이 시점에서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이고요.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왕이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왜 다니엘은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페르시아에 남아있다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일을 경험을 했을까요?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권력욕에 미련이 남아서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었던 걸까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그 시대를 조금 더 더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에 전시된 자료 중에서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벨론의 문서 중에 하나가 출토가 돼서 해독이 됐는데요. 고고학자들도 놀랄 만큼 예레미야 선지자의 성경에 언급된 환관의 이름과 똑같은 이름이 이 고고학적인 문서에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환관의 이름, 실명까지 이렇게 발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우리들이 재구성할 수가 있겠죠? 소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에 침공이 있었을 때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그들을 담당했던 사람은 바벨론의 아주 유력한 환관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우리들은 재구성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환관의 손에서 바벨론의 관리로 활용되기 위해서 포로로 잡혀왔던 이 소년들이 바벨론을 섬기는데 활용되기 위해서 환관 교육을 받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다니엘의 이름의 뜻을 가지지 못하고 강제로 계명을 당하면서 바벨론의 신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다라는 이름을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계명을 당해야 했던 것이 바로 바벨론과 새 친구들이 경험을 해야 됐던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정신적으로 그런 세뇌를 당했고 육체적으로는 율법에서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거세를 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니엘과 새 친구는 그런 현실을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이런 방식이 바벨론에서는 권력으로 특화된 방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교육을 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다니엘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 율법에서 명한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회중 속으로 들어올 수 없이 영원히 배제된 그런 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70년이 실현이 됐습니다. 페르시아 왕이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승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돌아갈 수 없었던 것은 돌아가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돌아가지 못했던 겁니다. 이런 역사들을 우리들이 더듬어 본다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의미가 조금씩 드러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르둑, 태양신 마르둑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그렇게 세뇌되어 살아가는 그 공간에서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한 사람, 하찮은 한 사람, 다니엘을 통해서 그 땅에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일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꿈을 예언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꿈을 해독하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역사 속에서 많은 강대국들이 출연을 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모든 것들을 깨워부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가득하고 충만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미리 보게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70년 만에 그 강력했던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기적같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된 것을 목도했을 때 다니엘은 비로소 하나님의 진심을 깨달았던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통회하는 기도를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동안 세상의 방식,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았던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 9장에서 다니엘이 했던 회개의 기도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이 했던 이 회개의 기도 앞에 정직하게 서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누구보다도 높은 총리까지 올라가는 것을 지향하는 기도였을까요? 이것이 만약에 우리의 기도라면 이것은 태양신 마르둑을 숭배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도와 똑같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높은 권력을 얻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축제하고 더욱더 지혜로워지고 더 좋은 포지션을 장악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가치라면 하나님은 또 다른 마르둑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가 우리들에게 주는 핵심적인 가치일 겁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 한가운데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을 통치했던 느부갓네살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부유하고 높은 권좌에 있었던 통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은 이런 조언을 합니다. 이 조언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그토록 외쳤던 예레미야의 경고가 오버랩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세상을 통치했던 통치자가 빈민들 하나 불쌍히 여기지 않고 정의를 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바로 그 시기에 다니엘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경고를 기억하며 율법이 강조한 것을 기억하며 그 왕에게 목숨을 걸고 직언을 합니다. 왕이여,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환대하시며 빈민들을 배려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라는 조언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는 방법 아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땅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법은 총리가 되고 바벨론의 천문학자들보다 더 탁월한 지혜를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것이 아니라 이런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셨던 흔적을 우리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신구약 중간사를 연구하면서 참 많은 유대 문헌들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인들 사이에서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자신의 존재감을 각인시켰던 결정적인 사건을 접하게 됐습니다. 비록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바벨론은 유대인들에게 자치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공동체는 대제사장도 있었고 율법에 따라서 판단하는 재판관 장로들도 있었고 공동체를 구성하면서 그렇게 나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유대 문헌에서 발견된 사건은 수산나라고 하는 인물과 관련된 사건을 접하게 됐습니다. 수산나는 우리 개신교 성경 66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유대 문헌에는 나와 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에게는 상식과도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500년 전에 르네상스 시기의 화가였던 게르치노가 그린 그림을 보시면요, 요아킴의 아내라는 수산나는 아름다운 외모를 갖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때 유대 공동체에서 법을 담당하는 재판을 담당하는 두 명의 장로가 수산나의 아름다움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악한 욕망을 갖게 됩니다. 이 탐욕에 휩쓸린 두 장로는 이것을 빼앗으려는 기회를 엿보게 되는 장면을 우리들은 이 그림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게르치노는 이 그림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 장로는 관객을 향해서 입을 다물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고요. 다른 한 명의 장로는 법이라고 하는 권위를 상징하는 지팡이를 손에 쥐고 이 여인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화가 젠틀레스키의 그림을 보시면 한 장로는 귓속말로 자신의 계획을 속삭이고 있고 다른 한 장로는 수산나를 향해서 함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400년 전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2500년 전의 사건이겠죠. 이 사건이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이유는 약자로부터 욕망을 해결하려는 그 폭력성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그림을 볼 때 통증을 넘어서서 우리들의 마음이 무너지는 이유는요. 부당하게 사용된 권력으로 인해서 자행되는 부당한 현실 때문일 겁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약자였던 수산나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이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산나는 이들의 욕망에 저항했습니다. 그러자 두 명의 재판관은 이 여인이 젊은 남자와 음란한 죄를 저질렀다고 법으로 이 여인을 처형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수산나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느부갓네살의 꿈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이 사건을 알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유대 공동체에게 이렇게 질책을 합니다. 한 여인이 자신의 억울함을 표현할 기회도 없이 처형을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인가? 왜 여러분들은 침묵하는가? 이렇게 질책을 합니다. 그리고 두 장로를 따로 분리해서 대질신문을 하게 합니다. 당연히 두 사람의 증언이 일치할 리가 없죠. 그래서 두 명의 장로는 처형을 당했고 수산나는 죽음에서 벗어나게 된 사건이 바로 유대 문헌에 등장하는 그 유명한 수산나의 사건입니다. 왜 이 사건이 수없이 유대인들에게 회자가 되고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의 화가들에게 자주 표현이 되는 소재였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살아가던 불과 몇백 년 전에 르네상스 시대, 바로크 시대, 종교개혁 시대는 교회가 지배하는 시대였고 기독교 사회였지만 결코 성경적인 사회가 아니라는 기가 막힌 모순과 이 간극 속에서 화가들은 시대의 부당함을 표현했던 저항의 공간으로 삼았던 겁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또 다른 수산나들이 양산되고 있었지만 그 시대에 진정한 슬픔이 있다면 또 다른 다니엘들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 시대의 또 다른 수산나들은 누구일까요? 우리 시대의 또 다른 다니엘은 누구이고 누구여야 할까요? 만일 우리 시대에 비극이 있다면, 진짜 비극이 있다면 그것은 마르둑 같은 우상이 지배하기 때문일까요? 느부갓네살 같은 군주 때문일까요? 부당한 저울 때문일까요? 부당한 저울 때문일까요? 아니면 구부러진 법 때문일까요? 진정한 비극이 있다면 저는 또 다른 다니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다니엘이 회개하면서 기도했던 그 의미를 우리들이 되새기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진정한 목표이고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의 주제가 정말로 다니엘이 총리가 되는 것을 말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다니엘의 지혜가 바벨론의 천문학자들보다 점성술사보다 훨씬 더 탁월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다니엘서를 아무리 만져보고 살펴봐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다는 그 의도를 별로 볼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시대를 우리들이 다시 한번 회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무개들이 살아가던 그 시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바로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부정하고 하찮은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속삭임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은 엿듣게 됩니다. 바벨론처럼 부정하게 변해서 영원히 거룩한 백성의 회중 속으로 들어오지 못할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셨다면 우리를 사용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시대를 한번 조망해 볼까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시대는 어쩌면 강대국이 벌이던 또 다른 향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마르둑이 지배하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내려는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의도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한 사건 그 자체로는 슬픔일 겁니다. 그러나 같은 사건을 두고도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전쟁의 승패는 신들의 능력에 달려있다고 믿었던 시기에 고대 사람들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한 사건 자체는 마르둑이 야훼보다 강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 사람은 하나님의 진심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의 눈앞에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셨던 것은 그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삶의 가치와 삶의 방식을 이 땅에 드러내시기를 원하셨다는 진심일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절박한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슬픔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같은 사건을 두고도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지금도 이 공동체를 섬기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주셨던 그 기도 제목을 지금도 기억하고 떠올리고 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자녀의 문제, 막막한 현실의 문제, 출구가 보이지 않는 경제적인 어려움들, 그리고 불편한 육체의 문제, 당연히 기도해야 될 제목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진심을 생각해서 이 현실을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예수를 잘못 믿어서 믿음이 없어서 발생하는 징벌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런 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믿음 위에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기도하는 백성으로 만들고 계시다는 이 사건 앞에 우리들이 주목하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현실을 두고 우리의 이런 기도 제목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실패자라고 세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속삭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계획이 스며들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상이 많았던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심을 한번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여러분들 중에 지혜 있는 자가 많습니까? 부유한 자가 많습니까? 문벌 좋은 자가 많습니까? 능력 좋은 자가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한 사람들을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비천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있는 것들을 택하려 하십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아닐까요? 총리가 되지 않아도 최고의 지혜자가 아니어도 어떻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들이 이렇게 감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드러나도록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부당함과 거짓이 당연한 이곳에서 무너진 기초를 세워나가는 그런 다니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거라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부터 특새가 시작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도는 어쩌면 총리가 되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 달라야 할까요? 또 다른 수산나라를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또 다른 느부갓네살 앞에 부당하고 기울어진 저울을 보며 바로 잡으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우리들이 세상에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다니엘의 특세라는 제목으로 기도, 특세라는 기도를 우리들이 음미해 보면서 정확하게 300년 전에 로빈슨 크루소를 발표했던 다니엘 디포라는 작가를 떠올려 봅니다. 이 다니엘 디포라고 하는 작가는 1660년에 런던에서 팬데믹이 휩쓸었을 때, 창궐했을 때 청교도 가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1660년이라고 하는 시기는 여러분들께서 어떤 시기인지 아실 겁니다. 청교도 혁명의 주역이었던 올리버 크로멜이 죽고요. 왕정 복고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교도들이 권력에서 내쫓기고 사회에서 내몰리는 시기가 바로 1660년을 기점으로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1673년에 심사율이 제정되고 명예혁명이 일어나서 그렇게 영국 사회가 그렇게 진행이 됐을 때 청교도들은 대학에도 진출할 수 없었고 사회 관직으로도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원천봉쇄했던 것이 그 당시 영국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청교도 성직자를 꿈꿨던 다니엘 디포는 언론인이 되기도 하고 사업가가 되기도 하는 그런 젊은 시절을 그런 방식으로 인생을 선회합니다. 철저하게 인생의 쓰디쓴 실패를 맛보고 노년에 실패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회고하며 썼던 소설, 영국 사회를 향해서 던졌던 한 편의 설교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로빈슨 크루소라고 하는 소설일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다가 무인도에 표류했던 로빈슨 크루소가 그곳에서 창조주 하나님께 굴복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이 다니엘 디포의 설교가 바로 이 로빈슨 크루소를 이루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원신 프라이데이를 만납니다. 이 프라이데이에게 말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많은 청교도 교육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이런 대목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비록 두 사람이 무인도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다니엘 디포는 로빈슨 크루소에서 로빈슨 크루소의 입을 빌려서 프라이데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우리 두 사람이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수천 명이 모여있는 영국의 예배당보다 우리의 예배를 더 영광받으신다고 하는 그 표현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찾으시고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받으신다는 것인지 우리들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몸된 3.1교회를 생각하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회는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그리스도를 닮은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우리들이 세상에서 만나는 또 다른 수산나들에게 또 다른 다니엘이 된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특세를 마치고 우리들이 국내와 해외로 흩어지면서 만나게 될 또 다른 프라이데이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예배의 기쁨을 알려준다면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발걸음이겠습니까? 이런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이 찬송가를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닮기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 속에 지금도 사 주님의 형상 만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주시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높아지고 쟁취하고 넓히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같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 특사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특세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절박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달라고요. 이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다니엘의 특세를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국내와 흩어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 달라져야 될까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남들을 밟고 군림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우리들이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이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 내주하심의 은혜가 우리의 기도가 다니엘의 기도처럼 되고 우리의 특세가 다니엘의 특세처럼 되고 우리의 발걸음이 또 다른 다니엘이 되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그리스도를 닮은 이 가운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